평안하셨습니까? 얼굴들은 뵙지 못합니다만은 또 은혜 속에 잘 서 계신 것 같고,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이 마음과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얼굴 뵙고 인사 못 드립니다만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허리 굽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염려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우리는 시편 110편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음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흉흉한 소식들도 많고 어지러운 일들도 많나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요, 저 시편 110편 말씀은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한편은 저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사실이겠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참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참 중요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시면 우리는 건너가는 겁니다. 바다가 흉흉해 보여서 그 갈릴리 바닷길에 익숙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들이 볼 때는 건너갈 배가 못 된다, 죽을 것 같다 해도 건너가자 하신다면 건너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참 평안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무시도 평안한 겁니다. 우리는 건너갈 겁니다. 파손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주님 모신 넉넉한 마음으로, 어디 마태복음 14장은 건너가라 하셨지만 마태복음 8장은 건너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함께 동선하신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보좌에 권능이 있는 주의 권능의 날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한 분 한 분들이 뜻깊은 영광의 길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린 시편 1편 마지막 부분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길을 마쳤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칭찬듣는,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마음 묶고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짤막짤막하게 오늘은 내 토막 말씀을 간결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귀하신 아우님 목사님들이 형님 같이 합시다 해서 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귀하신 아우님들이 함께 하실 것 같아 보이지 않냐고 내가 혼자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예, 기도는 많이 해 주시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 한 대 도망 말씀을 이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과처럼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안 되신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안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그렇게 네가 힘을 온통 다 한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능력으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참다운 삶은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되신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각각 이것을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서 그야말로 많이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이제나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지도 않는 그 간단한 진정한 삶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일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지 않는, 만약에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우리가 두 마디만 인용해 오라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나쁜 마음 품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좋지 않는 마음 품지 마라. 여러분,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그런 우리가 되면 안 좋겠어요? 근데 그 막 시편 16편에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는데 그 다윗이 굉장한 사람입니까? 세상을 감당 못해서 하나님 날 좀 보호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피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피난처로 주님 안에 피할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이 땅을 강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딛고 달려가고자 하는 이 땅을 향해서 다윗은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 나 혼자 못 나가요. 나 이 세상을 혼자 못 걸어갈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안에 숨었거니와 또 세상에서 삶을 꾸리라 한다면 난 못할 것 같아요.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마음으로 부르고 주님을 마음으로 참으로 모셔서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십니다. 사람들 주님 안 모시도 잘 다녀요. 잘 걸어가요. 많은 것 해요. 비행기도 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특정한 전쟁의 날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는 시련의 날만 아니라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안에 피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주님을 모신다는 그 다윗을 어찌 주님이 가만히 두겠나요? 그럴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모시다 보니 주님은 내 우편에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요. 날 붙잡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는 희망에 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16편의 이 생활은 다윗이 남보다 강하다거나 특별한 것 아닙니다. 어쩌면 더 연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 주님을 날 보호해 주세요 이 말 안 하고 살아요. 대부분 다 주님을 내 앞에 모셔서 참 이 양이 어쩌로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목자를 참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그런 시편 16편에 그는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값진 기쁨 속에 삶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책상 앞에서 쓴 문학 시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인생의 참된 길을 힘입어 본, 배워본 다윗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보람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길을 걷지 않아서 그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다가선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이 이 확신이 있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2021년도를 주님과 함께 보람차고 이기는 자로 강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봅니다. 공상 아닙니다. 안 될 일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 위한 것 아닙니다. 앤드루 보너르 목사님의 아우였던 호라티우스 보너르 씨가 쓴 그 시처럼 우리는 이 땅에 포류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드리프트란 낱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포류하기 위해서 사냐? 그리고 그가 또 한 말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이곳저곳 놀러 다니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들여올려야 될 짐이 있고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있고 강한 힘입니까?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할 때에 기숙사에 한 5층이었던가요? 한쪽 베개에서 붙어있던 영시였습니다. 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호라티우스 보너르시가 살았던 그 시도 그러하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우리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너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조금만 더듬어 생각하면 우리 길은 밝아요. 세례원이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 그 세례원에게 나와서 물로 세례받는 사람은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갱근되게 살고 놀랍게 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에 즉 부응하는 말로 직접 그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듣지 못하고 저 요단 강변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음성으로 외치는 이가 나와서 회개하라 한다. 근데 내 마음이 찔린다. 회개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아무나 가도 다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 물 세례 주는 겁니다. 뭐 어디 세례원이 혼자서 물 세례 줬겠나요? 세례원의 제자들이 물 세례를 준 줄 압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 죄인이에요. 일일이 다 말할 여가 없을 거예요. 나 엄청 서러워요. 나 정말 그래요. 이런 말만 해도 그래 물에 들어가. 물세례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원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있다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서 오시는 이런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도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아무 한 사람도 세례 주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주님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세례란 말이 뭐요? 헬라로 말하면 바티조란 낱말인데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 세례, 물에 잠긴 거요. 성령 세례는 내가 주님, 내가 죄는 회개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나 힘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나 스스로는 못 살겠습니다. 위로부터 참으로 주님이 입혀주시는 성령님으로 체험을 받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삶이어야 제가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도 하시고 우리도 느끼는 바인 겁니다. 그런데 세례원이 물세례는 나가기만 하면 다 받았는데 성령세례는 받기가 어려울까? 난 그건 택도 안다는 말이라 생각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너무 모자라요. 난 이 모자라단 말을 좀 더 강렬하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멍청해요. 멍청해요. 만약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0명에게 당신들은 성령세례를 다 받았지 않냐? 근데 그게 어렵냐? 쉽냐? 전혀 어려운 거 아니라 했을 줄 알아요. 그게 왜 어려워요? 그건 절대 어려운 것 아닐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경이 기록된 장소만 14곳인데 그 이상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참 하나님 역사하시다 보니까 베드로의 외치는 말과 더불어서 그들이 어찌할꼬 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머지않아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귀한 것은 그들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아니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에 잠긴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된다 그거 전혀 아니에요. 돼요, 돼요. 스가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온 힘을 다해도 너 온 능력을 다해도 안 된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은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성령의 얻담을 힘입어야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어떤 분들은 몸부림치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왜 그래요? 그 스가랴 사장을 잘못 읽은 거요. 정확히 읽어보면 여러분 전의 지대와 다림줄이라는 이 귀중한 두 낱말이 나와요. 전의 지대란 말은 성전 기초란 말이에요. 파운데이션 오브 더 테브니클. 성전의 기초예요. 기초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라고 하면 성전의 기초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림줄, 그 다림줄이란 말은 어떤 것이 하나님 모습이 올바른지 내 마음대로 하는 줄이 아니에요. 이 다림줄은 하나님이 뜻하셔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뜻이에요.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다림줄을 보나이다. 다림줄을 보나이다. 내가 주님께 속한 성전땡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내 생활에 다림줄이 되신다.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끄시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전된 주님께 속하고 오늘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다림줄, 그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그게 되면 우리 생활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임하게 주옵소서 이 말만 하고 성전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늘도 보좌에서 나의 주가 되셔서 여러분 주님이 내 할 길 몰라요? 오늘 내 길 모르세요? 오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려고 하세요? 하실 때는 그분은 다 뜻을 가지고 계신 거요. 그분이 다림줄을 내가 받아서 달리 표현하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서 순종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생활이 되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근데 이것 다 무시하고, 이 말은 딴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주권이 역사하는 그 영토에 서서 성전지대죠. 주님을 내 주님으로 알아들이면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생활은 된다! 된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님께 속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는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다소에 있어야 되나? 저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본다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사역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왜 다소에 있어야 되나? 그렇게 해서 그가 이곳저곳을 쫓아다녔더라면 제가 볼 때는 안 됐을 줄 알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왔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곳저곳을 막 쫓아다녔다면 기다리지 아니하고 드로아에서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끄시는 다림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면 안 됐을 줄 알아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생의 길은 그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시간을 성서에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만 보통 AD 35년 잡습니다. 이 땅을 떠나간 시간을 AD 67년 내지 68년 잡습니다. 생각해보면 긴 기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 속함과 보좌의 주님이 이끄시는 그 다림줄을 잡아가다 보니 삶이 영광스럽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국한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목해야 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만약에 등한히 여긴다면 다시 말씀합니다만 세례원을 통한 물세례 쉬워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세례 그 한 번만 받아 되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날 되면 또 새롭게 주님께 다가서서 위로부터 임해오는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냐고요. 그게 어렵다면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건 참으로 쉬운 겁니다. 참 기쁨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1장 13절, 14절, 15절쯤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 성령 충만도 경험했던 사람 아이가 열심히 하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는 신앙생활 그대로 일깨워 주신 겁니다.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은 빨리 표현하면 네가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걸어왔지만 지금도 네가 스스로 주님의 건전한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내 영혼의 맑은 마음과 형제를 참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진정한 마음이 절대 안 된다. 그러기에 너는 오늘도 새롭게, 지금도 새롭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그 바른 말을 지켜라. 바른 말이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정결한 마음 가져야 된다. 성도는 경건되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 보시에 부끄럽지 않는 그 참다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단순한 겁니다, 이거. 그거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새롭게 나의 근거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나에게 참된 생명의 참 포도나무로 다가주시는 주님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가는 길을 엘리사는 따라갔습니다. 우리 가는 대로 저 열왕기하서 2장에 보면 베델에 엘리야의 생도들이 있었고 또 여리고에도 엘리야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엘리야 오면 환영하고 존경하고 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떠나고 난 이후에 베델에 있던 생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을 살았을까? 나 분명히 말합니다. 못 살았어요. 여리고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 여기서 말한 것은 놀라운 생활이 아닙니다. 성도 같으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생활을 살았겠냐? 못 살았어요. 그러면 베델에 있던 그들은 영적 경험이 없는가? 경험이 있어요.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 경험 없는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생활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사는 엘리야가 있을 때도 나름대로 따르기에 온 마음으로 따랐거니와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가 마침내 열왕기하서 13장에서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엘리사가 생활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이 안 된다 그런 말 없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한때 가지고 온 경험 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것이 베데의 밤의 경험이든가 여리고의 승리의 한때의 경험이든가 그것까지 안 돼요. 오늘 주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새롭게 서고 내 주님을 향하는 참된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엘리사가 길을 지나갈 때 문제를 안 만났나요?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 수많은 길을 다 지나가면서도 신앙생활이 된 겁니다. 돼야 돼요. 그건 새롭게 기초를 잡아야 돼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 안에 가서 내 근거를 잡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잘 취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자리 잡고 그 보좌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자가 다른 줄을 가진다 했듯이 그건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있으면 생활은 돼요. 능력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와 함께 해요. 여러분과 제 영혼이 이쯤에 관해서 참 우리가 마음을 뚜렷하게 가져보는 것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말이 몇 마디 오갑니다. 그 짧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선생님 가십니까? 잘 가세요. 나는 능력받아가 일할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뇌계에서 취하는 것 보면 영감이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요. 나를 뇌계에서 취하는 것 보면 사실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서 하는 자세가 뭐예요? 하는 자세가 뭐예요? 휘리바람이 임해오고 불수레와 불뱅거가 타고 올 그때에 지금 엘리사의 마음은 정말 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휘리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 엘리사의 눈이 누구한테 있나요? 전적으로 엘리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건 엘리야 보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을 때에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두루마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두루마기를 자기 옷을 찢고 그 두루마기를 취하고 난 이후에 요단강 건너갈 때에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엘리사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주목하고 엘리야를 향하고 그 옷을 입고 그 엘리야의 이름으로 살아간 그 생활이 영감이 충만했다 그 말이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멍하니 있었나요? 멍하니 있으면 다 떠나가 버리지 그 못한 데 있어요. 그들은 오직 보이지 않지만 보좌의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늘 성전에 있어 주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느덧 예루살렘이란 주님의 영토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받는 그 마음도 잊지 않았거니 와. 이제 우리가는 성전된 주님께 속하여 그 주님과 함께 참으로 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다락에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락 다 작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도 산만한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입혀줬고 성령님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은 주님을 입을 수 있었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주님과 함께 부활이 생생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삶을 살아간 줄 압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설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주권의 기초를 다 무시해버리고 아니 내 영혼이 주님께 속하여 다스림 받는 예루살렘의 자세도 놓아버리고 성전된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놓아버리고 내 주님께 속하여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기도하는 그 자세도 놓아버리고 그리고 무슨 성령이요? 무슨 성령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은 이 참된 영토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 5원 여러분 사도행전도 인용되어 나오지만 이 시편 2편은 어느 말씀도 소중하겠지만 정말 귀중한 겁니다. 내가 내 왕을 내 그루간 산 시온에 세웠도다. 여기 왕이 누구예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시켜서 누구의 왕으로? 우리 왕으로. 우리 왕으로. 우리 왕으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뭘 주목해요? 시편 2편은 전적으로 그 왕에게 나아가고 그 왕의 은혜를 구하고 왕을 주목하고 왕을 사랑하고 왕을 의지하고 왕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왕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 왕을 그루관산 시온에 세웠다는데 우리가 안 나가야 되나요? 그건 두말할 거 없습니다. 시온 어디입니까? 딴 거 없어요. 먼 곳 저 곳 아니에요. 부활의 영토예요. 부활의 영토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토에 나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왕이에요. 여러분이 구한다면 이 땅의 어려운 문제, 이 땅의 혼란스러운 문제, 이 땅에 우리가 살기도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그 부활의 영토에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왕이 되신 주님께 구한다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땅끝까지 내 소유로 주마. 우리는 그 주님의 주권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은 우리에게 기도만 들어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 왕에 나아가서 그분이 바로 둘도 없는 내 영혼의 주님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지혜를 얻을지어다.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거 뭐 그렇게 답답한 얘기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감으로 지혜롭게 되고 그 왕의 지시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이날도 왕에게 나아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능력합니다. 요동함이 없는 보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그 왕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스스로 이런저런 것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왕이신 그분께 어긋나지 않는 그분을 존귀 여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 그분이 주신 분깃의 기쁨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너무 먼 왕이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듯이 내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그 왕은 너무 멀어서 내가 감히 내 마음으로 의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왕은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구하여 봅니다. 지금이 이런 시간인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에서 짤막하게 다섯 군데만 이끌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일 때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은 말키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에 아들이나 딸보다도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영토에 서다 보면 아들과 딸은 이 세상의 영토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이 세상의 영토인데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할 뿐은 주님의 영토에 속했다 그 말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사나요? 여러분, 나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이 이 영역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진정한 이 영토에 와서 내 주님의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사는 그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마음속에 가져보는 담대함과 확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아들 딸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벌써 영역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상하신 돌보심 속에 사는 것도 우리가 영토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헤아리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랑, 온전한 사랑, 내가 주님을 정말 천국 가서도 부끄럽지 아니할 만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지금 살아간다. 여러분, 그 점이 우리 생활이 되기를 구합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는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곳임을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연로하신 분도 가난한 사람도 그 무엇을 가진 사람도 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생활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영토에서 내 보좌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가까이 모시고 산다면 그 보좌의 주님께 내 멍에가 미어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오늘 그리고 이 시간 생명 속에서 알아간다면 우리는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안식만 있는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뜻하시는 저 고린도전서 15장에 깨어 의를 향하라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저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 속에 내가 주렸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헐벗었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 내가 나그네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침을 가진 주님이신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칭찬이요, 이건 영광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좌의 영역 속에 나아가서 사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왜 우리가 2021년 1월달을 걸어가요? 왜 살려고 해요? 나는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살아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식과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짐, 내 짐이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고 왔습니다. 그 주님의 짐은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뜻깊은 2021년입니까? 세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악하고 비극한 세대입니다. 그 피할 길 없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심판이 더 가까워져 옵니다. 때가 아직도 차지 않았다. 아무리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죄가 간영하지 않아서 심판하지 못할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시간 넘은 땅입니다. 그건 뭐예요? 로마서 1장 말씀처럼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경건하게 살 수 있나요? 어렵게 살 수 있나요? 이거 안 돼요. 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은 여러분,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된다. 나와 함께 모이는 자, 그건 주님께 이끌리는 자는 된다. 야, 보좌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여기에는 경건이 되고 여기는 그러한 생활이 되고 여기는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이끌리는 것이 내 전부입니다. 주님과 함께가 안 되는 사람은 죄다! 주님의 원수가 된대요. 어둠에 붙잡힌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이끌리지 않는 생활은 전부 다 흩어진대요. 흩어진대요. 방황하는 염소처럼 아사셀에게 참으로 들여지는 그런 염소처럼 그는 흩어져 버려요. 주님과 흩어져요. 형제와도 흩어져요. 천국과도 흩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그 보좌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도 있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면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전날에 주님을 잘 몰랐을 때는 회개하라 말만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도 들어있겠지만 그건 적은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첩경이란 말하고 길이란 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난 성도님들에게 일찍 일깨워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영어로 말하면 길이란 말은 way란 말이고요, 첩경은 패스란 말이에요. 이는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내가 걷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라, 학교를 간다거나 근무지를 간다거나 이런 것은 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첩경이란 말은 오늘도 잠깐 내가 볼 일에서 시장에 간다거나 내가 잠깐 주님과 함께 떠있는 시간 가지고 오솔길을 간다거나, 이 좁은 길이에요. 조그만 길이에요. 오솔길이에요. 그 일에 나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도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택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살아주실 분이요? 틀림없어요. 주님은 우리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이 조그마한 길도 함께 하세요.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오늘 인터넷을 통해 찾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기는 어렵을 만큼 이 생활에 보편화된 내용들입니다. 나라의 공지 상황도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도외시한 채 나는 생활하겠다면 그거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생활에 다 보편화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터넷도, 예수님과 함께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유혹에 걸려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허튼 것에 주님과의 거리가 먼 길로 갈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거 괜찮다 마음 놓고 하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 이끌리는 예수님과 함께가 전부란 거죠. 집이 아니라도요. 여러분이 꼭 집에 와서 안식해도 괜찮아요. 낮에 자동차 운행하다가 고나면요. 길가에 차 대놓고 쉴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면 괜찮아요. 꼭 집에 가서 쉬려고 하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졸다가 들어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면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거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어요. 식사도, 정보로 가는 일도, 조그만 일 가도 주님과 함께 이끌림 받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왕이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거요. 아멘! 네 번째, 저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마음이 많이 엉클려서 세상이 내 마음이다. 세상과 내 마음이 하나 다를 바가 없다. 그건 사람 하나요. 내 마음이 얼음을 당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돌짝발처럼 되어 있다. 그건 사람 하나요. 내 마음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까치밭처럼 엉켜 있다. 그건 사람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거는 딴 거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토에 가요. 시편 2편처럼 부활의 영토에 가요. 그리고 보좌의 주님을 내 주님 모셔봐요. 우리 마음이 정말 좋은 영혼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그건 여러분 딴 데는 없어요. 딴 데는 없어요. 부활의 영토예요. 그리고 보좌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딱 마음에 모세요. 그거 이상 가질 거 없어요. 그렇게만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아무 하는 것도 없고 천말의 말이죠. 딴 사람은 열매 못 빼려도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데요. 돼요! 그리고 한 어려움이 가슴속에 끌어오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위하여 섬겨볼 귀한 뜻이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밀려오고 여러분 부활의 영토에서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 영광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머리 써서 맞는 열매 아니에요. 아니라고. 오늘 저는 우리 몸된게 속한 식구들에게 조그마한 수첩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 호주머니에 넣을 만한 아주 조그만 수첩이에요. 강원도 영월에서 설계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준비가 다 됐어요. 한 분에게 세 권씩 드릴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요? 아니에요. 저는 참 기대감이 많아요. 참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설프게 살면 아무것도 안 됐지만 부활의 영토에서 보좌의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이런 마음만 된다면 내가 일가하겠다, 내가 저가하겠다 그런 말 말고요. 주님께만 길을 기울이면 우리 가슴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솟구쳐 오르는 계자씨 같은 믿음이 온다. 계자씨 같은 믿음이 온다. 그 내가 만들면 안 된다. 주님으로 인하여 온다. 그걸 우리 몸된 성도님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그 보좌의 영토에서 주님 보좌를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 영토에서 보좌의 주님을 본다면 이것 된다. 그걸 끌어안고 그걸 기도하고 주님이 끌어주신 마음 따라 순종하다 보면 열매가 된다. 아멘.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수첩은 작은데 기대는 엄청난 겁니다. 내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도 그는 계좌씨 아니에요. 이 계좌씨는 주님이 주신 생각이어야 돼요. 이 그래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주님의 제자들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딴 길로 간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4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힘들었고요. 피곤했고요. 배는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성도가 여기서 가리키는 목적은 뭡니까? 그들은 무익한 자로 생각지 않았어요.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젊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실컷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나를 신뢰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무너지기를 기다려요. 우리가 일찍부터 보좌의 은통에 나가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 성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권능에 붙들려서 걸어갈 수 있겠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조각배 같은 나의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신다면 우리가 항의하기가 쉬워요. 피곤하지 않아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이거 오늘 사실이에요. 보좌의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무익하고 나는 연약한 자로서 내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미어 있는가? 그러다면 오늘 여러분은 힘이 있는 자로, 지난밤도 은혜 속에 자유가 있고 내 주님과 함께 헤쳐간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생생할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첫 번째 말씀을 했는데 내용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스스로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의 영토에 서거라. 그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알아주거라.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 아니라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넉넉하게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영토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토에 서지 않는다면, 그 시온의 영토에 오지 않는다면 보좌의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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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안 줘요? 틀림없어요. 분명히 임해 주세요. 물세례 받는 것 못지않게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은 쉬워요. 자연스러워요. 생생한 은혜 속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로 2021년을 기쁨으로 항해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런 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간결하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 다가온 날인데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좀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짧게 해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말씀 들을 때 머릿속에 생생할 수 있도록 뚜렷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그거 잘못한 사람이에요. 마음 자세가 틀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3년 동안 살았던 제 아들이 주님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신앙생활에 안 된다는 사람이 있나요? 다 됐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에 안 된다 말한 적 있나요? 아니요. 생생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생생하게 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빌립보서를 선택한 이유는 오늘 뭐 여러분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 짧게 딱 말씀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합니다. 그 복음을 안 떠났다 그 말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문둥이 고쳐준다 그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먼자 눈 띄워준다, 귀머거리 귀 듣게 해주신다, 그 다음 문둥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죽은 자 살아난다, 그 복음 아닙니까? 그건 저는 그렇게, 그건 복음 아니에요. 주님의 한없는 자비로움 맞아요. 저는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명료하게 알아야 돼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움이에요. 난 그 자비로움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죽은 자 살아나고, 그 다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또 뭐 소경된 자 눈뜨고 귀멍을이 듣게 되고 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 나 문둥이 고쳐줘도 나는 내 길 갈 수 있어요. 내 죽은 나를 살려주시고도 주님과 나는 당근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경된 난 눈 떼어줘도 나는 내 길 갈 수 있고 주님은 주님 길 갈 수 있어요. 복음은 핵심이 뭐냐면 주님과 나의 관계를 묶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시고 내 구주 되신 그 관계 속에 사는 것이 복음이요. 주님 건강해도 영혼이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토를 떠날 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몸이 병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삶이 내 삶이 아닌 것 같다 해요.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과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병들었던 에녹 아니에요. 뭐 다 죽어가는 에녹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복음은 이 가난한 마음, 이 말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해답이 된다 그 말이요. 나머지 역사가 필요 없단 거 아닙니다. 이 우리 주님 돌아봐 주시는 거 우리 믿어야 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예수 믿은 첫날부터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예요. 그때가 AD 62년경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늘 복음에서 교제했다.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벗어나지 않냐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았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하면 로마서를 알든 뭐 나머지 알든 그게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자, 그래서 이 이야기 해놓고 복음이다. 저 이야기 해놓고 복음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모자란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는 감사해요. 그러나 복음이란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괜찮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서 쓴 거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거요. 근데 사도 말씀이 감옥에서도 복음 안에서의 관계 속에 살 때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 때는 살면 된다. 기쁨 충만하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빌립보 지역이란 오늘 현실 속에 살아도 복음 안에서 살 때는 삶이 영원없다. 이해되겠나요? 저는 1장, 2장, 3장, 4장에서 조그만 낱말들만 꺼집어내 볼라 생각해요. 그 설명하다 언제 세월 되겠나요?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사실 그는 감옥이란 것보다 그리스도 안이란 것이 더 가까운 실상이에요. 만약에 빌립보 지역보다도 그리스도 안이란 것이 더 가깝다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되겠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감옥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빌립보 지역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그건 복음의 큰 역할 속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복음이라 만날 때는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이 더 커야 돼요. 뭐 사람이 감옥에 있다 보면 부자유스럽고 먹고 입고 모든 것이 다 하겠지만도 복음의 능력에는 된다 그 말이요. 빌립보 지역에서의 문제점과 여건과 곤란과 무엇이 다 있어도 복음 안에서는 된다 그 말이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이란 이 관계가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 그 주님 안이란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가 사는 감옥보다도 내가 사는 빌립보 지역보다도 그리스도 안이란 이 관계에 딱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자에게는 내게 살아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주님 안이란 이 영토도 귀하지만 그곳에 있을 때는 주님이 내게 살아주신다.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게 대하여 살아주시는 것이 그리스도다. 감옥이 아니다. 간수가 아니다. 형집행자가 아니다. 로마의 권세가 아니다. 내게 대하여 살아주신 것은 그리스도다. 빌립보 지역에 있을지라도 내게 대하여 살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에 빌립보서 1장에 두 가지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이라도, 그 빌립보 지역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대요. 예! 2021년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게 대하여 살아주신다면 의의 열매가 참 쬐깜 델포드처럼 했다 이게 아니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언제나 주님이 살아주시니까 살아있는 좋은 생활이 된다. 종종 길 가다 보면, 종종 생활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숙소에 머물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별로 나다른 시간보다도 추운데 왜 돌아다니요? 근데 이제 내게 대하여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 할 때는, 와, 이 시간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노? 이 생명은 무슨 무심한 생명이 아니다. 이 생명은 살아주시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인용하면 이 생명은 지금도 열매를 생각하는 생명이다. 포도나무 아래 사는 것하고 밖에 사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열매에 있는 그런 일들이 참 하나씩 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생활만 사세요.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발심도 그럴 수 있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도 다 그럴 수 있다. 포도나무 위에 속해서 살고 있는 자 같으면 다 기대해 볼만하다. 아멘! 2021년도 시간 안 보낼 거요. 난 시간 너무 귀해요. 어떤 운동선수는 한 주간 뛰는데 받는 돈이 3억도 안 되고 뭐 9억도 받을 수 있대요. 한 주간 뛰는 선수가 받는 돈이 9억이래요. 근데 난 그거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당신 그거 별로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줄 아나? 예? 복음 안에서 사는 시간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 끝날 때 그 돈이 가지고 가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은 영원히, 영원히 남을 거예요. 의 열매가 가득하다. 2021년도 그런 마음으로 삽시다. 사도 바울 선생님만 그러던 거 아닙니다. 빌립보에 있는 어떤 성도도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에서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게 대해서 살아주시는 이런 여건이라면 한 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함. 여러분이 감옥에 있던가 빌립보 지역인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대해 살아주신다면 담대해라! 담대하여라! 우리가 뭐 짓눌릴 것 같으나 담대하라! 난 이 두 가지를 빌립보서 1장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열매 많이 맺어라, 담대하라 그런 것은 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가깝게 살아주실 때는 열매도 자연스럽고 담대한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둘째로,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깝게 있게 살다 보면 복음 안에서는 주님이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나의 농부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숨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피하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가까운 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세상을 가르쳐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낱말을 여러분은 실감 있게 못 느낄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죄송합니다. 양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맞이 오면 뒤를 바꾸를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주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영환 행자님이 나 마지막 짐을 챙겨주기 위해서 오는 날이 있어. 내가 나가면서 주차장에 머물렀던 차를 빼가지고 도로로 나가려는데 저쪽에서 그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 차가 쭉 오는데 다섯 대나 여섯 대가 쭉 줄로 이어와요. 그런데 당연히 그 비켜줘야죠. 그리고는 그 뒤쯤에서 한 대가 와요. 그럼 나는 다섯 대 내지 여섯 대를 비켜주고 나는 게 어떻게 가겠어요? 도로 반쯤 가 있다가 그 사이 딱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도로 반쯤 가서 이제 다섯 대 네 대를 다 보내드리고 뒤에 차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딱 들어가려 했어요. 근데 뒤 차가 빵빵 하면서 달려와서 바로 길을 막는 거예요. 제 마음이 솔직히 편치 않았어요. 그건 좀 정신 좀 지나친 것 같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거기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상황에 봤을 때도 누가 봐도 아, 내가 좀 들어가도록 길을 주는 게 좋지.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를 표현한다면 저는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인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스리고 어긋난 길을 간다. 창세기 6장에는 사람들이 악을 도모한대요. 어쩌다 보니까 실수했다, 어쩌다 보니까 악한 길에 갔다, 그게 아니에요. 악을 도모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평상시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 도모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마음속에 볼 때 와, 이렇게도 되나? 이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악을 도모해서요. 악을 도모했다고. 어떤 국회의원은 어떤 당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그 왜 내가 나왔는가? 그 가보니까 쉽게 말하면 옳지 않는 것을, 그릇된 것을 도모하는 일들을 하더라. 그건 사람이 할 일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그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것을 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것은 창세기 19장 보면 읽을 수 있는데 그 천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평상시 마음이 아니고 악을 도모하지 않아요. 그죠? 천사를 끌어내라. 악을 도모하지 않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줄 만한, 하나님의 길은 이라고 밝혀줄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대요. 복음 안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되겠나요? 그 어느 정도냐면 이런 정도예요. 거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참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생활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복음이라는 영역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산다면서 하나님을 멀리 본다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두려워 떨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속에 역사해 주시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가운데서 내 생활이 구원을 얻어 산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생활이 아니라 흠없는 생활, 빛 가운데 생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축복하실 만한 그런 생활이 복음 안에서 된다고 말이요. 여러분, 이건 사도 말씀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또 빌립보 성도들도 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요.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네! 빌립보 3장은 두 가지를 꼽아보려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이란 관계 속에 철저히 묶어져서, 그게 어제의 이야기 말고, 나 처음 예수 믿을 때 어쩌고, 나 어떨 때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빌립보 3장은 어제까지 좋았던 일도 엄청난 역사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붙잡힌 삶을 구한다 그 말이요. 복음 안에서 그게 된다 그 말이요. 정말 그게 돼요. 이 놈들에 붙잡히는 거요. 이렇게 살다 보면 두 가지 생활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 모습에 온전한 생활이 된다. 하나님 모습에 온전한 생활 된다. 그렇게 이런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이는 나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 그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온전한 자니까 말하는 사람은 온전한 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생활은 새롭게 추구하여 가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 말 들을 때는 좀 깜짝 놀래요. 저분은 온전히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건 새롭게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매달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주님 손에 붙들려서 열심히 잘 달려가고 아름답게 살고 값지게 살고 있을 때 나는 다 됐으니까 그 말 못해 소만 나와버리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게 사는 생활은 그날 전부 다 상받는 생활이다. 할렐루야! 상받는 생활이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게 된다 그 말이오. 나는 오늘도 성도님들이 맨날 쪼물딱 하지 말고 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된다 그 말이오. 내가 되었다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붙잡힌 삶을 예수님께서 꽉 붙잡힌 생활. 나는 어떤 사람도 주님께 붙잡히기를 이렇게 추구하지 않고서는 붙잡힌 생활은 절대 안 돼요. 주님께 이렇게 붙잡히기를 힘쓴다면 주님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상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요. 다음 빌립보서 4장에서는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는 참으로 내 영혼이 서 있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서 있는 자로 살 수 있다. 감옥이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복된 영혼으로 살 수 있고 빌립보 지역이란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귐 속에 있다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봐요. 빌립보 4장에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 그 감옥이라도 그리고 참 빌립보 지역이란 그 지역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늘 주관해 주신대. 염려가 아니고 염려가 있으면 맡겨버려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세상에는 껄끄러운 것도 많고 문제도 많아도 우리가 주님 모시다 보면 관용 있는 마음이 되어간다. 아까 그 자동차가 그렇게 가다도 뭐 제 마음이 뭐 울퉁불퉁했겠어요. 참 좀 그러다. 하지만 또 주님의 마음으로 넘어가 주는 마음 아니겠어요? 위에서 넘어가 주는 마음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넘어가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내 관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관용이에요. 못 넘어가면 나는 못 서는 거요. 넘어가기 때문에 서는 거요. 그리스도의 관용.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겠어요. 근데 주님의 관용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서 있는 영혼을 볼 때 영혼이 어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표현된 낱말로 본다면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다.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다 만사가 귀찮다 그런 말이 아니다. 어떤 행편인지 참되게 살고 싶다. 경건되게 살고 싶다. 의롭게 살고 싶다. 정결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는 거요. 그리고 어떤 일인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영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날씨가 춥고 몸도 그러고 한데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영혼에 이런 영혼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행패라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서 있는 영혼이요. 그 좋은 영혼이 있거니요. 어떤 행패라든지 서 있는 영혼이다. 자족하기를 배운다. 만족한다. 그 말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알 수 있다. 감옥을 부수고 나간단 말이 아니에요. 그 얼음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을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기죽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실 거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도 지금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겪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있다면 참으로 서 있는 영혼이에요. 아멘!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을 간결하게 말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축복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빨리빨리 가야지.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서 사람으로는 아니되되 하나님으로는 된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짧게 말씀을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 안 되는 거다. 하나님 되는 거다. 그 하나님 된다 말이옵니다. 우리에게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못할 것인데 그런 말 아닙니다. 나는 노력해도 할래도 안 된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 예! Impossible with man, possible with God. 저는 소선지서 중에서 세 것만 잠깐 인용해 볼 겁니다. 제가 인용하는 성경은 호시아, 그 다음 아모서, 그 다음 하박국, 이 세 것만 간결하게 인용할 겁니다. 야,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세 건? 아니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 그 고멜 자체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 말이에요. 그러면 호세아 내용을 읽다 보면 고멜만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 자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다 그러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요. 근데 우리가 아는 호세아의 아내는 타인의 연애를 받을 만큼 외모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의 모친 마리아는 잘생겼다 생각 안 해요. 천주교인들 들으면 어려워하겠는데. 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집가는 거 보니까 남편하고 약속하는 거 보니까 별 그렇게 뛰어난 미모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멜은 한 가정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연애를 받는 것 보니까 쉽게 말하면 미모가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는 딴 길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별로 세상적인 것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경건 땅에 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호시아를 남편으로 선택한 길로 갔다 그 말이요. 여러분 힘 좀 쓰세요. 힘 안 쓰세요. 내 인생에 힘을 쓴 거요. 이 나머지 이야기는 할리가 안 하더라도. 근데 호시아가 와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 그 고멜이 그렇게 힘써도 안 된다 그 말이죠.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호시아의 아내 고멜이 또 길로 가서 아내가 되고 난 뒤에 길로 가서 또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호시아를 통해 가지고 집에 있는 그 지갑에 있는 돈 다 털고 그리고 집에 있는 곡식까지 다 갖다 줘서 그 고멜을 사왔어요. 그러면 고멜이 내가 그래도 아무리 그러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내가 떠날 수 있겠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요나서 1장의 요나는 요나서 4장의 요나예요. 예! 요나서 4장이 좋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해요? 호시아 4장은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식은 뭐예요?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의 지식은 뭐예요?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따르면 된다. 예! 호시아 6장은 뭐예요? 사람은 안 된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고마운 일을 당해도 안 된다. 그런데 찢어버리면 된다. 찢으면 된다.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빛으로 알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은 어렵게 들립니까? 기쁨입니까? 저는 기쁨이 아니에요. 한없는 기쁨이에요. 한없는 기쁨.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게 호시아입니다. 이 주님으로 된다. 호시아 14장도 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 삶이 된다는 뜻이죠. 둘째로 아모스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모스의 7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는 양떼를 따르고 있는 자예요. 그는 뽕나무 배양자예요. 그 양치기라 그 말이요. 양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난 짐작할 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양이 많았으면 양만 치갖고 생활을 했을 텐데 그것과 생활이 안 되다 보니 뽕나무 비양자라마는 뽕나무 가지 치기를 해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럼 양은 어쩌게? 그때 가족에게 맡기겠지요. 그러니까 생활이 척박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아모스는 생활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 생활이 척박하고 내 생활이 가난하고 내 생활이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를 강하게 붙든 사람이 아모스다. 사람 스스로 살라고 하면 안 된다. 주님께 온통 역점을 두면 된다. 아멘. 그리고 아모스 8장 말씀을 읽다 보면 아모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각가지 생각과 궁리 속에 끌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에 끌려갈 때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남조 유다 사람으로서 북조 이스라엘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말란다! 그 말할 수 있는 말을 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세웠다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에서 읽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모스가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는 주님과 함께를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붙들다 보니 된다. 아무리 가난하고 척박해도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면 확신이 있다. 된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된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아모스처럼 척박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저 호시아처럼, 아니, 호시아의 저 고멜처럼 자기는 아무리 안 돼도 나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나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고작에서 배운 것이 impossible with man 그것만 배웠나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배웠나요? 로마서 7장은 안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은 예수님 안에서는 되는 거요. 우리는 impossible with man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 주님 벌써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된다. 또 방도를 선택한다. 또 무엇을 구한다.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복음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내 구세주 예수님과는 된다. 된다!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하박국서는 2장, 3장에서 뭘 가리키냐면 나 그 교만하고 거짓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울이 있는 그 나 자체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3장에서 무너져가는 사회나 무너져가는 나라를 볼 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3장 그 다음에 본다면 우리 집이 엉망일 때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내 그림이 가뿐하고 내 그림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런 그림으로 못 끊는다. 안 된다. 근데 2장, 3장의 네 가지 그 엄청난 그 무거운 생활 가운데서라도 내 주님께 전적인 기대를 두고 뿌리를 박고 주님 주시는 믿음만큼만 살다보면 그게 된다. 그게 된다. 된다! Impossible with man, possible with God. 주님은 내가 매달릴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내 생활이 죄인이 아니다. 의입니다. 무너져가는 조국과 무너져가는 사회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값진 떠있는 생활이 가능하다. 조국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떠있는 역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도 주님 때문에 이 조국을 위해서 값진 섬김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 된다. 애들도 말 안 듣는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어렵다.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자비로움을 구하여 가면서 기대감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무겁다. 내일도 암담하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걸음은 가볍습니다. 이사야 41장도 좋고요. 40장도 좋고요. 41장도 좋고요. 42장도 좋고요. 43장도 참 좋습니다. 한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의 백성의 생활은 랄랄라다. 랄랄라다. 랄랄라가 뭐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해석해라. 이건 정말 살만하다. 노래가 나온다. 감사가 있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 아모서, 하박국, 딴 생각을 들지면 더 많이 할 수 있겠는데 짧은 시간 선정해서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보면 된다. 된다. 기대감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간결하게 하고 예,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잘 압니다. 늑장밖에 안 되는 그 룻기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니까 필요한 내용을 끄집어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룻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기중한 진리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둘째는 이제 긍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가진다. 셋째는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이름을 가진다.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룻기에서 힘입어야 될 귀중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바깥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그 길은 거기 끝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자리 잡는다. 거기서 끝나고 맞는 거 아니다. 그 이름 영원히 빛난다. 빛난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룻기 말씀 가운데서 나오미의 그 남편과 두 아들, 남편과 두 아들 집을 났을 때에 그 유대 땅을 났을 때 빈손 들고 났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당당한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 가서 우리가 한다면 할 수 있겠다 그 말이요. 그래 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다 털어버리고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루시란 자부를 데리고 왔지 않겠냐 하겠지만, 저는 나오미가 루스를 보면 늘 생각되는 생각은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함. 그렇죠? 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런 말이 아니죠. 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미안하다. 그게 나오미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올 때에 우리가 취한 자세는 그래도 그 자세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구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 자비를 구했어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 좀 주소올게요. 그래라. 우리가 먹을 거 없지 않니? 그래서 나갔으면, 루시 나갔으면 루스에 나간 시간에 나오미가 뭐하고 있었겠어요? 푹푹 한숨만 쉬고 있었겠나? 아니, 낮잠만 자고 있었겠나? 아니죠. 하나님, 우리 자부가 나갔습니다. 우린 정말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으리 생각합니다. 그 돌아올 때 만나보면 서로가 하는 이야기 보면 알아요. 그 말이 진짜예요. 그 루시 돌아와서 한 말은 뭐예요? 자기는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는 마음으로. 사람이 생각이 복잡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많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난 살아볼 생각도 아니고요. 어머님 생기고 싶은데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 다윗과 600명이 가다가 200명은 보솔 시내가에 지쳐 누워버리고 400명이 가고 있을 때에 그 광야의 빈들에 쓰러져 있는 소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그 애굽 소년이 딱 세 마디 말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마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나를 주인에게 돌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명세하란 거요. 그럼 그 애굽 소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뭔가는 가날프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신앙은 아니죠. 루스는 어느 분이 신앙이 개들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한 말로 합니다. 뭐 헛뿡 끌지 마라. 루스이 무슨 신앙이 굉장한 사람이고, 그건 헛뿡 뜬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은 있어요. 착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 나름대로의 뭐 신앙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는 너무 어렵고 지금 왜군은 강하게 밀려오고 어쩔 수 없을 때 그건 어떻게 해요? 천지 신민이요, 도와주소서. 그거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 읽다 보면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지. 예? 좋은 신앙은 아니라도 루시 그런 마음은 있었지 않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뭐 시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서, 자기 남편이 신앙이 좋아서, 자기 동서가 신앙이 좋아서, 따라와서 함께 얼음을 겪은 나오미가 신앙이 좋아서, 다 아니에요. 선한 양심으로 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신 것 같아요. 종일 하나님이 주신 긍휼로 생각하면서 물 한 모금 마신 것도 볶은 곡식 한 주먹 얻어먹은 것도 그 참으로 주인 되신 분이 던진 말 한마디도 고마운 말도 그 참 고마운 마음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 많이 그었죠. 그리고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 긍휼에 관한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럼 나오면 어떠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셨네요.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중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현장에 가서 일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은 가득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죽어도 괜찮지만 어머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난 우리 성도님들 바깥에 나가서라도 근무지할 때도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모른다고 하면 가치 없어요. 시편 22편 귀해요. 시간이 없어 설명 못해요. 23편도 귀해요. 24편도 귀해요. 그 다음에 25편이 나와요. 긍휼을 구하는 거요. 우리가 주의 백성 되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긍휼을 구하는 거 귀해요. 내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긍휼을 안 구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님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이에요. 그 얼마나 오네시보르가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러나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전날에 그가 잘 산 것도 긍휼 때문에 잘 산 거예요. 나머지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 은혜로 아름답게 살고 값지게 살기를 보내요. 그런데 천국 갈 때 내가 따뜻하게 살았으니까는 그런 뻔뻔한 얼굴은 안 되기 원해요. 주님 천국 가는 것도 긍휼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마음 있기를 원해요. 집안에 있는 분 어째야 돼요? 그냥 갔다 오겠지 뭐.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TV나 보고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딴짓이나 하고. 안 돼요! 집안에 있으면서 뭘 해야 돼요? 나오미처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자비로움을 구해야 되죠. 예? 그래야죠. 이 뭐 요새 이야기는 아닙니다만도 저의 집회를 다녀오고 보면요 식구들 얼굴 보면 알아요. 아, 이 식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있었을까. 이 식구는 대충이구나. 알아요. 알아요. 그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자비를 구했을 때 오면 나오미도 감사하고 룻도 감사하고 종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밖에 없는 거요. 예? 남편은 나가서 근무하는데 아내는 먼 외국에 가서 쓸데없는 거 배우러 간다. 난 벌써 그들 난 집이요. 재미없어요. 그게 뭐요? 우리가 바른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무사히 근무 잘 마치고 도로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이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근무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사모님 얼굴 좀 봐요. 아주 기다리던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많으면 그 제대로 산 거요. 왔어. 나도 바빠서요. 그 엉터리요. 엉터리. 엉터리라고.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래요? 진정 이런 마음이어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 룻은 나중에 보아스의 집으로 가지 않아요. 난 룻이 자기를 생각한 집이 아니라 생각해요. 어머님을 생각한 집이라 생각해요. 그래요? 잘 머리가 안 돌아가죠. 조용히 묵상 좀 해봐요. 밤새워 묵상 좀 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선정에 가는 것. 아니요, 어머님을 생각해서 가는 것. 난 젊은이들이 좀 시집을 가고 장가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도 어머님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되고 유익된 것 생각 좀 하면 좋지, 망청 다 벗어놓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그 뭐여 그거 장난치는 거지. 그거 뭐가 있겠냐고. 오늘 오후 시간 되면 제가 퀴즈 문제를 맨날 낼라 생각해요. 근데 뭐 얼굴도 못 보고 손 누가 된지도 모르니까 참 답답하긴 한데 한 문제는 지금 던져볼라 생각해요. 예수, 우린 잊을 수 없어요. 예수 말만 덜먹여도 우리 가슴이 찡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게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성경은 1189장이요. 신구약 다 보태면 1189장이요. 신약성경 260장이요. 구약성경 929장쯤 될 거요. 근데 1189장 중에서 모르겠어요. 예수란 이름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해주는 장은 어딜까? 그 오후 시간에 퀴즈 내고 싶은 장인데, 먼저 정신 잡주면서 그 해답을 잘 가르쳐 주시면 내가 먼저 상 주지. 근데 여러분, 나는 반모습의 요한에게 그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라 생각해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위에서의 엄청난 모습도 난 예수의 모습은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실로암이란 말은 보냄을 받았던 뜻이에요. 그 뭘 보고 오랐는지 압니까? 난 그 의미는 예수란 이름이란 의미라 생각해요. 예수. 답을 가르쳐 줘볼까마. 제가 찾아보기는, 여러분,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 할 때에 주어진 의미가 많습니다. 어머님 할 때에 아주 잘생겼고 고운 옷을 입고 있고 지성적이고 똑똑하고 절대 어머님 맛이 안 나요. 예? 저는요, 조금 할 때 어머님이 갑장개가 있어서 그래도 늘 시장에서 장사하시다가 그래도 얼굴 좀 깔끔하게 하고 그래도 무언가는 살짝물 조금 바르시고 옷 깔끔하게 입고 가면 나 마음 안 좋아하세요. 왜? 흠에도 우리 어머님이 좋다고 말이오. 그러지 않아요? 예수란 이름의 의미는 그런 거요. 영광의 모습, 계시록 1장의 그 모습. 나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나 그 모습 보고 지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이란 말은 그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실로암. 가서 보고, 그 눈에다가 그냥 가서 씻으란 거 아니에요. 진흙을 이게 발라서요. 우리가 다 눈이 멀어지기가 쉬워요. 땅에 있는 것, 사람 사랑하고 뭐 좋아하다가 다 그게 쉬워요. 근데 제게 가장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모습은 이사야 53장이에요. 거기는 태어난 모습을 가리켜 말씀할 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연한 순과 같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생활이 가난했는가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대요. 세상에 부유도 없고 세상에 권세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그 가슴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은 너무 진해요. 너무 진하다고요. 그는 우리의 간곤을 아셨대요. 내 아픔도 내 가난도 내 으땀도 아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그가 실상은, 그가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가 그 세대에 징계를 받아서 버림이 된 것 같은 사람으로 갔는데 실상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함이래. 그뿐인가요? 그는 못된 나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시니 그의 묘실, 그의 무덤은 나 때문이에요. 나를 끌어안고, 나를 끌어안고 그곳으로 가준 것이에요. 이사야 53장은 굉장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붙인 남은 예수예요, 예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너무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예수 잊지 맙시다. 한마디만 추구한다면 난 여러분이 이사야 53장을 들었으니까 54장의 그 내용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난 못 듣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53장만 있는가? 54장도 있다. 54장은 부활의 영토에 서신 주님이에요. 나도 그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 이 세상과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로 간 거예요. 여기에 귀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일일이 설명 못하죠. 홀로 된 자가 남편이 있는 자보다 열매가 더 많대, 자식이 더 많대. 여러분, 그러면 홀로 된 자라 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혼하란 말입니까? 부사지란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부활하신 주님께 가므로 홀로가 되라 그 말이요. 홀로가 되라 그 말이요. 그 부활의 영토에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된 길로 갈 때 나도 죽음으로 건너갔을 때 나는 그런 자가 가정의 어머님이 되고 가정의 아내가 된다면 나는 훌륭한 분이 될 것 같아요. 훌륭한 분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섬김을 할 것 같아요. 예! 홀로 된 자. 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그만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님들도 홀로 된 자란 말이 없으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있죠. 거기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그는 장막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아파트 팔라 말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장막이 되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토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장막이 되자 그 말이요. 그리고 휘장을 길게 펴래요. 장막 틀을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래요. 그건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래. 임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요. 좋아요. 이곳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꼬여 두려워할 일이 없대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와 영광이 있대요. 난 여러분과 제가 나사렛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난 이거 있어야 돼요. 목마른 자들아 세상을 간다 안 돼요. 시편 63편의 다윗이 아무리 목말라도 성전된 자세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은혜를 받듯이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범하실 수 있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이사야 55장은 목마른 자들아 세상에선 우리가 안 마세요. 내게 나오라.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그건 주님이 주시는 오늘도 천국의 포도주, 천국의 저지예요. 천국의 기름진 은혜예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입다 보면 그런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입어버려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가 돼버려요. 우리는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 앞에 산들이 보이고 가시나무들이 보여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이사야 56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요? 나는 주님과 함께 속에서 주님의 안식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안식을 벗어나면 이사야 56장 두 분이나 나오는 낱말이 뭔지 아세요? 더럽힌데 더럽힌데 예수님의 생명과 평강의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우리는 자기를 주제하지 못해요. 자기를 가누지 못해요. 부패한다는 거요. 더럽혀진다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살지만 사람들은 꿈도 못 꿀 만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섬기는 것을 목적 삼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언약을 내 것 삼고 딴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 간에 나는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나는 그의 종이 된 그런 마음으로 이끌려간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생산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거기에서 보좌에 계신 주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요. 또 보냄받아 나아갈 때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건 다 우리 제단이에요.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근무지라도 제단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은 어디라도 다 제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 사랑하는 번제와 희생을 드리듯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깨어있는 삶으로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님 사랑합시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을 때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내가 안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사랑합시다. 이사야 55장에 그 주님 우리 사랑하면서 부활의 영토와 살아있는 사김 속에 값진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